오늘 원피 찬양도 찬송으로 몇 곡을 하신 겁니까? 보혈에 관한 찬송은 전부 다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 전도서 말씀에 있죠.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때가 있다는 말씀은 때를 놓치면 때를 놓쳐버리면 일이 참 어렵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고 뒤늦게 해서 공부하겠다고 덤벼들면 참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인생사에 그렇게 때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요시아 왕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 국가의 영적 개혁을 시도하고 대단한 노력으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간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반복되지만 요시아처럼 나라를 개혁시키려고 애쓴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럴 만큼 왕은 정말 생명을 걸고 나라의 마지막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너무 늦은 개혁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국가를 회생시켜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좀 빨리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갱신하고 새로운 발전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했더라면 그만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은 역사에 기록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너무 늦은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후계자를 양성할 틈도 없이 아들 키울 시간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이 요시아가 왕이 되긴 했는데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겠죠. 또 뒤에서 누군가가 섭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어머니가 했든지 아니면 뭐 나라의 다른 중신들이 했든지 섭정을 했을 터인데 그 섭정 기간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즉위하고 1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6살쯤 됐을 때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시작했죠. 31년간 재위했고 그 기간이 BC 640년에서 609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 후에 유대 왕국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처음 포로로 잡아간 것이 606년이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587년이었으니까 이 요시아 왕이 죽은 3년 뒤부터는 급격하게 나라가 무너져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긴 과정이 있었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때는 이 중동 지역이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였으니까요. 이 지역이 판도를 두고 아주 역사가 소용돌이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나타나서 전체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다가 612년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아수르는 그 나라의 북쪽 지역의 대부분을 바벨론에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쪽 지대 일부만 남겨두어서 굉장히 국력이 쇠퇴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국제 질서가 요동쳤습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요즘 너희 미국을 세계 경찰이라 그러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가 세계 질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는 세력이 급격하게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그 처음에는 이집트의 광경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집트로서는 이 기회가 아수르의 세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봐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아수르와 이집트의 전쟁인데 자기 땅이 전쟁터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의 아니게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유대 왕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유대 왕국은 아수르 왕국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을 더 경계하는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축하 사절로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나라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계셔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가게 되고 너희들은 바벨론 종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아주 불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유대왕국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수르라는 나라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을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에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해오려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완전히 몰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왕국으로서는 이 아수르를 좀 도와가지고 오랫동안 바벨론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 버팀목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니까 참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군을 막으려고 출병합니다. 이집트군을 막으려고 출병했다가 머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는 그 머기또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체를 싣고 와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디 요시아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유다 왕국 급격하게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왕을 세우는데도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웠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이 요시아 왕이 죽은 것이 BC 609년인데 그로부터 20년쯤 뒤인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것으로 완전히 유대 왕국 역사 끝이 나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시아 왕 행적을 살펴보면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두 가지 면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그럽니다.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이시고 그 군대를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된 사건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강조해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유월절 잔치를 거창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월절을 잘 지켰던 것은 그 전에도 더러 있었죠. 더러 있었는데 1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그 시대도 그 아버지 이 왕의 시대에 나라가 영어지러웠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신앙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뿌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뿌리는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도 출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거창하게 지키게 되는데 그 전후 유다와 여러 왕들 가운데 그런 자가 없었다. 그렇게 할 만큼 히스기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그렇게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이 요시아 왕은 더 거대하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잔치를 행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나라 안에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위기를 이겨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2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 시대 유월절도 그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성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음 달에 이게 1월 14일부터가 유월절인데 2월 14일부터 한 달간 지키게 하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 한 주간 더 연기해서 한 주간 동안 더 유월절 잔치를 연장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 잔치를 거대하게 할 만큼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시아니보다 더 철저하게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은 그가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열심이 얼마나 극진했던가 얼마나 간절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철저하게 또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했죠. 그중 핵심이 우상의 세력들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월절을 지켜서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철폐하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국가가 공적으로도 회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전에 없었다. 그렇게 할 만큼 철저하게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다 파괴하고 개인 개인이 미신에서 떠나게 만들고 한 이런 철저한 개혁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젊은 왕 그때도 뭐 20대 후반이었고 31년을 즉위해서 40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대단한 신앙적인 집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2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리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미 예루살렘을 이 유다 왕국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온 백성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거대한 신앙개혁 운동도 벌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 망하는 것을 그냥 보시고 또 이들에게 이들을 버리식으로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하실 뿐만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물리치시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고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죠. 북왕국이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사마리아 성이 점령당함으로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맥없이 속절 없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점령당해서 없어지게 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왕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신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을 버린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하는 말씀이나 시온성이라는 말씀, 다윗성이라는 말씀 다 같은 말씀인데 그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시편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좌정하시고 함께 계시길 기뻐하셨는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고지대이고 이 서쪽, 남쪽, 동쪽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북쪽 길만 잘 차단하면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오는 모든 외적을 다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천혜의 이 요새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신다,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시인들이 많이 노래했던 것도 그렇게 예루살렘의 이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망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 지역에 여부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갈렙도 예루살렘에 대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미정복지로 남아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여부서 족속들에서 빼앗고 거기를 수도로 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성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 모든 것의 중심 센터가 되는 그야말로 거룩한 도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던 도시가 이 예루살렘인데 내가 예루살렘도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 내 이름을 두리라 한 네 성전을 버리겠다. 이건 참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중한 말씀이죠.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이상 하나님 이 도시를 아낄 이유도 없고 이 성전을 아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호소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기 위해서 마지막 무너져간 나라를 붙잡고 이 무너져가는 기둥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경노하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 북왕국처럼 남왕국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예루살렘도 버린다. 성전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 왕국이 군사 정치적으로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물리침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애절함을 보지 않으시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26절 말씀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의 시대는 이때로부터 거의 7, 80년 전에 있었던 왕이죠.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 잘못된 것이 어떻게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됐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므낫세 시대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다시 회생시킬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때 다 이미 파괴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버리시니까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과정을 보시면요. 급격하게 정말 맥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첫째는 뭐기 또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좀 더 요시아 왕이 오래 살아서 나라를 좀 지도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뭐기 또 전투에서 이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되므로 국가 지도력이 무너지게 되고 개혁의 선봉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였던 여호아스의 실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그 아버지 요시아가 어떻게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나라를 되살려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았을 터인데 어떻게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앞에 있었던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왕들에게도 총명이 사라지게 되고 바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영혼이 캄캄해지게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간하지도 못하게 되고 이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해야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 우매함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요시아 왕이 개혁을 추진했을 때 일단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키고 뭐 우상도 갖다 버린 거 다 찬성하고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대가 되어서 다시 그 아들 왕이 이런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왜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선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계획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왜 안 나왔을까?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요시아 왕 혼자서 애를 썼지 국민들은 왕이 그렇게 하고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왕의 권력이 모습을 하는 흉내를 냈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했을 때 저항하는 사람 하나 없고 말려는 사람 하나 없이 속히 이렇게 망하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때때로 왕들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실정을 하게 될 때 교회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야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권력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같이 함께 부패하고 같이 함께 타락해 가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백성들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국가 독립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하마스에 있는 림나에 가두었다. 바로 누구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유다왕을 잡아가서 유배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미 국가가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상실했다는 것이죠.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웠다. 아니 유다왕국의 왕을 세우는 것이 그 백성들이 세워야 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왕실에 있을 테니까 다 소용없고 이집트 왕의 생각대로 이집트 왕이 원하는 대로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나라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상실되어버린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왕이 야 이러다가 정말 망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돌아와서 애통하게 기도하고 전 백성이 회개하고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37절에 이 여호야김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거죠.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갈 길인지 무엇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서 어쩌자고 이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을 행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겠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분별력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큰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조상 대대로 배우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일 터인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왕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일만 반복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고의 징계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영적인 우미함에 빠뜨려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지 가장 큰 징계의 심판일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정답이 뭐냐? 신앙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되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우미한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을 아마 이때 왕들이 아 이렇게 해야 바벨론이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벌이 이렇게 영적 우매함에 빠져버려 옳고 그런 것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믿음으로 판단할 줄 알고 예민한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자리에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